문제는 저희들 교대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39절 가나안 여자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무슨 뜻이며 여기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뜻이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무슨 뜻이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그 15장 그 2절과 20절 볼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전통이라는 것이 왜 생긴가 하면은 유대교에 그 구약 때 이제 하나님을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걸 드리라 이랬죠. 그 중에 이제 화목 제물을 이제 흠없는 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나누어 먹습니다. 그와 같이 그것을 이제 마음을 하나님 깨끗이 그 마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손을 씻고 이래야 된다는 이 전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이 전통 자체가 본질이 아니죠. 그 주객이 전도된 거죠. 하나의 수단이 불가한데 관습적으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그 전통 이게는 수단이죠.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어지고 이 수단만 남은 전통 여기서 주님 꾸짖었습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즉 마음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설교를 할때그 기납적으로 할때 항상 우리가 기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중요한 기납적인 그 문맥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뜻하는 것을 볼수 있지만 연역적인 자기가 그 가르쳐하는 그런 뜻, 하나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을 그걸 향해서 어떤 그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그러한 것으로 해서 혼잡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단지 곧 순진함으로 하느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바른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노력한다는 이게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여자인지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갈릴리 그 호수에서 또는 갈릴리 바다에서 두로와 시돈은 이제 그 북서쪽이죠. 거기가 이제 베네치아 그 사람들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한국 개혁 성경에는 보니게라고 나왔는데 그 보니게 족속들이 사는 거기에 그두 도시 두로와 시돈 지중해안 도시겠죠. 오늘날 레바논의 그 남쪽 그 도시인데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공간보고 마감 7장 26절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 보니게 조수 수로라는 것은 이제 그 시리아와 그 베네치아 보니게 족속에 있는 이방인이죠.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라고 했죠. 이방인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 그 가나안 여자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그 적었죠. 마태복음의 주된 그 간중은 읽는 독서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하죠. 하나가 그 중에 나와 소리 질러대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을 통해서 온다니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하나 베풀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게 되라 하라. 그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귀신 들은 것 쫓아내다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하는 그 마음이 영원하죠. 가능하면 주님 용서하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절 2절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고치고 싶고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그 치유 사역에는 보면 지상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 전파. 복음 전파는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그 복음 부분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들을 얘기하죠. 대표적인 것이 고린전서 15장 1절에 10절 사이에 그 복음의 정의가 나오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래서 고친다는 것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사역자들도 역시 때가 주어든지 안 주어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믿지 않은 자, 또 믿는 자들은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치유를 할수 있죠.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치유 이런 걸또 우리가 그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면 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다. 주님도 오래는 대답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전 유대인들이죠. 예수님께 그녀를 쫓아내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얘는 왜 그랬냐? 불편하다는 거. 주님 사역 하는데 와서 계속 이래 가니까 불편함 때문에. 그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아가페 사랑은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고 있죠. 친절함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인데 이웃에 대한 아가페 사랑이 없음을 볼수 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이름바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기 예수는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의 믿음을 예지하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대부분의 유대인 관중들에게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문화와 습관을 우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우선함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집의 이름은 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부린 양이니까 우선 순위를 말하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어떤 그 외모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대화하는 어떤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세미티즘이 아니라 우선 순위가 유대인이 먼저고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그걸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하는 로마 10장 12절도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유대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헬라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부른다는 것은 이 문맥의 다음 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르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주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한다. 왜 부여했냐? 성령님이 가져게 되는 거죠. 자기 몸에 저 성령 여러 가지 역사나 은사나 또 선물들이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볼게. 너를 아브람 복에 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적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적에는 내가 저주한다고 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그리고 쭉 내려와서 다윗에서 예수로 넘어가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사야서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모든 민족들 성산에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거야. 만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인종이라든지 이런 그런 식으로 인종이나 어떤 뭐 자기가 뭐 시민권이 있냐 뭐 이런 걸로 지상에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늘의 그 영적인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죠. 하나의 방법은 될수 있죠. 어떤 뭐 문화나 관습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법이 되는데 거꾸로는 아니죠. 한 말씀이 오히려 자기 인종을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 다수 유대인 이들을 사용하는 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개라는 용어는 멸시하는 용어 아닙니다. 아주 vicious 도 아주 나쁜 개의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귀여운 강아지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멸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들 독자가 보는 그 관점에서 개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27절에 두 번째 점인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들도 유대인들이 보는 자기가 개지만 개들도 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의 칭함에 그이는 반박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냐고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함.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사야, 너 믿음이 크도다. 전적으로 믿는 것. 조금도 의심 없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그래서 제자들과 유대인 관중들에게 하나님 또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가르칩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고 한 얘기는 자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죠. 그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니.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주님만 바라봐가지고 주요 환경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았으니 큰 물이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 이제 그 대가볼리에서 그 이제 동쪽으로 쭉 올라왔죠. 거기 오니까 장애인과 맹인과 마로난 사람과 길에 여럿이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주님 고쳐주죠.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메시아가의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사야서가 예언한 대로. 32절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 무리를 불쌍히나 불쌍히나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 3일이 되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지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이르라. 이제 갈릴리 바다가 서쪽이죠.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배불만 얻으리겠죠. 현실을 보고 이 본인의 그 지혜에 의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두로 시돈 데가볼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그 남쪽 바다 그 동쪽에 그 지방을 통과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오른쪽에 이르렀죠.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린 만큼 떡을 얻을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공급하신 보아스에도 그랬습니다. 본인의 지혜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 보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을 보면은 그 7절에는 빌립이 이제 이 5천명을 먹이기 위해서 얼만큼 필요하다 계산을 합니다. 이와 같은 빌립의 그러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주어진 거, 그러니까 어떤 소년의 도시락에 거기에 오병이어가 있는 그것을 가 주님한테 내놓고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죠. 그래 안드레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현실적으로 그걸 자기 지혜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할수 있는 그것을 기다리며 그 성령 인도함에 따라 그 순종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때 이루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개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막아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일곱 강조리 지난번에 열두 강조리가 남았죠. 떡이 먹는 자와 여자와 어린 나 외에 4천명, 지난번에 5천명이었는데, 예수께서 물을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이다. 마가단이 바로 그 막달라 지역이고, 막달라 지역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저쪽으로. 또는 이거를 달마누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니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제 배를 타고 동쪽에서 이제 서쪽으로 거기에 막달라 지역으로 이제 옮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세 가지 질문은 말씀을 통해서 다 보았고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